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한분 목사님과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살기 싫습니까? 힘듭니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천국보다 더 큰 영광이 없잖아요 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큰 영광,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새해 덕담으로 천국 같은 한 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아주 빨리 끝나네요. 네, 썩을 양식, 물음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느낌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말씀인데요. 사복음서 다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오병이어를 살펴보면서 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내용은 공관복음의 오병이어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다섯 가지만 제가 뽑아와 봤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소개됩니다. 공관복음에는 없습니다. 절기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유독 요한복음만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빌립에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내용이 없죠. 그런데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 13절에도 보리떡 5개, 보리떡 이렇게 떡 종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공관복음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떡이라고 나오지 보리떡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표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실 그 선지자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왕으로 세우는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 차이점들이 곧 요한의 의도고 목적이 기록 목적이 있겠다는 것이죠. 먼저 유월절 사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요한은 유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너무 상세하게 또 너무 자세하게 어렵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될까 봐 상당히 겁이 납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절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피해갔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구원을 경험한 절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두 번 얘기하는 것을 듣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쫓아가 버리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읽다 보면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과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예고적으로 예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유월절과 오병이어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참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시죠. 그 시험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답은 뭘까요? 빌립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어떻게 떡을 마련할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에게 나누어 줄 떡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인데 빌립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수여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나눠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보리떡이 9절과 13절에 두 번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떡이라고 하면 되는데 보리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오병이어가, 구약판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 보리떡, 보리빵 20개와 자루에 든 얼마간의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그 엘리사의 기적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보리떡을 이야기,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만큼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 그만큼 엘리사가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20개가 아니라 보리빵 20개가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은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또 모든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분이심을 요한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약적인 토대와 배경 속에서 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우리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는 그 선지자거든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야, 이 대단한 분이신데 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아무튼 요한은 이 차이가 나는 다섯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직접 수여하시는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발원자이시다 라는 것이고 또 엘리사보다도 구약이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탁월하고 또 메시아로 예표되는 그 오실 바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꾸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구약적인 모티브를 자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보리떡, 그 선지자, 또 보리떡 다섯 개, 뭐 이런 구약적인 모티브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보면 느끼게 돼요. 그럼 요한은 섬세한 분들은 그걸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유월절을 언급한 데 있죠. 유월절을 대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월절을 대체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월절은 모형이죠. 그림자죠. 맛보기입니다. 그 시대에 구원을 이루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 먼 미래에 예수 메시아가 왔을 때 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실체이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펼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치되는, 유월절을 대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좀 살펴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에 대한 핵심은 정확하게 도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 바로 이것이죠.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시종일관 평행선을 긋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 표적이 뭐죠? 표적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표적은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정표에 서울이다, 부산이다. 그 이정표가 바로 표적이잖아요.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참 구원을 베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 구원을 베풀어 생명을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전혀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육체적인, 육적인 정욕에만 갇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음 날 베세다 광야가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게 됩니다. 한번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나와서 배부르고 싶어서 더 얻을 게 없나 싶어서 나아오게 되었죠. 겨우겨우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됐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양식을 구했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바로 배부른 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너희들은 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강화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되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어주신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 네.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라 14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자마자 사람들은 와 대단한 분이다. 오실 그 선지자다. 오병이어를 표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표적으로 이해했다니까요. 표적으로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표적으로 이해했지만 그 이해의 내용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의 죽으신과 부활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런 표적이 나타났네? 대단한 분이시네? 이제 우리 배부르게 하겠다.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겠다. 우리의 가침을 독립 자유를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버렸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뭔가 주어지고 배부름이 있고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때에 참 우리는 곤혹스러워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빌립에게 물었죠.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떡을 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만 믿어라. 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다 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답인데 빌립은 자기 힘으로 머리를 싸매면서 계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하죠.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그런 대단한 표적과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대단한 표적과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만나로 40년 동안 먹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대단한 표적이 나타나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시죠. 모세가 너희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린 것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을 먹여 살렸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떡 나도 먹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떡 주십시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보면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대단한 표적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단한 표적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사람들처럼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명의 떡 광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생명의 떡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해야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식인종도 아닌데 살과 피를 먹습니까?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못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런 일이 과연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영광을 받을 때, 요한복음은 영광의 시점을, 예수님의 영광의 시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부터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당장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누가 떠나갔다고요?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갔는데요, 열두 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먹고 기적도 표적도 옆에서 보고 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 영적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주님,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붙어있는, 어렵지만 붙어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계속 살폈어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 차이점을 계속 살폈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머리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짜내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다고 하면서 그 나아오는 이유가 자기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줄 대단한 일이 뭐냐, 자꾸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성령을 통한 놀라운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에 예수님은 관심이 많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종일관 그 얘기만 하고 계신데, 시종일관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경험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 훈련 수료식이 있었죠. 그때 두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야, 바로 저거다. 바로 저게 복이다. 정말 저게 신앙이다. 정말 저게 제자의 삶이다. 저게 정말 신앙의 진수다. 핵심이다. 이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서 고동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바로 저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저런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분이 뭐 직장 생활할 때 3일, 일주일에 3일 이상씩 야근하고 밤을 새고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진급을 위해서 상승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는데 아이가 없었대요. 아이가 없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관 또 노력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했을 때 3창가 했을 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한 번 한 번의 실패 속에서 그 눈물 받아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대화를 해나가는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잡히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이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그분을 훈련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이를 주시겠구나. 사실 저는 지금도 그분 자주 생각하거든요. 잘 몰라요. 대화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 아이를 품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영적인 복이 회복되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귀한 복도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이런 경험을 몇 개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3월달, 4월달 정도에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아프기 전에는 제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뭐가 죄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아파서 2주간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금요일날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네 열정으로 하려고 하고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자꾸 그런 기다리지 못하고 네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 주님의 이제 아파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요. 한 번만 고쳐주시면 제가 제 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상황이 저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제 힘으로, 제 지혜로 막 했을 때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프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유증으로 사실 손에 근육도 빠지고 아직까지 젓가락질도 잘 되지 않고 짜장면이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친한 사람하고는 젓가락질 못해도 티가 안 나, 부끄럽지 않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분과 만나면 짜장면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제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픈 것에 고통에 마비에 그리고 위크니스 이제 신경이 이제 전달이 안 되면서 제가 안 되니까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예민했고 이러면 안 되는 안 되는데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도 초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열매구나. 사실 기쁩니다. 감사하고 이걸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 아까 간증했던 그분하고 또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시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겠죠. 선교도 여러분 선교하느냐 안 하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표적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될 거예요. 선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는 그 역사, 그 역사들을 올 한 해 동안 많이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고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도 사역도 모든 섬김도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큰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님의 관심처럼 모든 사건과 사물과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